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을 때는, 뭐랄까, 어떤 정밀함이나 명확함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약간 공학처럼요.
아, 네, 그쵸. 뭐 뼈가 부러졌다거나 하면 바로 눈에 보이니까요.
맞아요. 팔이 부러지면 엑스레이에 그 뾰족하게 어긋난 하얀 선이 선명하게 보이고, 의사는 그걸 딱 가리키면서, 여기가 부러졌으니 뾰를 맞추고, 깁스를 합시다 하고 아주 깔끔하게 결론을 내리죠. 청취자님도 아마 이런 명확한 과정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원인하고 결과가 눈에 확 보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안도감이 들거든요. 우리는 약간 그렇게 통제 가능하고 범주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막상 약국에서 그 깔끔한 알약 하나를 딱 받아들 때 우리는 그 약이 얼마나 끔찍하고 복잡한 진흙탕 싸움을 거쳐서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제약산업의 비즈니스라는 거대한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 명확하던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고장나 버리거든요.
와,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이 진짜 와닿네요. 정말 한 치업도 안 보이는 전장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가 바로 이 짙은 안개 속의 전장입니다. 오늘 파헤쳐볼 출처 자료는 한미약품 해외영업 직무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청취자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양복 입고 가방 든 영업사원들이 병원 막 돌아다니면서 약을 파는 그런 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자료 보면서 놀란 게 이건 뭐 글로벌 비즈니스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서 과학이랑 고도의 협상, 그리고 진짜 천문학적인 자본이 어떻게 교체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청취자님을 위해 오늘 이 방대한 자료에서 우리가 반드시 캐내야 할 핵심 미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미션은 이렇습니다. 수백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과연 한국의 제약사가 그 거인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휘두르는 무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그 해외 영업이라는 직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이거죠. 아주 묵직한 미션이네요.
네,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그 제약산업을 지배하는 아주 잔혹한 수학 공식부터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전문가님, 보통 제조업이랑은 아예 룰이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보통의 제조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장을 짓고 뭐 플라스틱이나 철강 같은 원료를 넣고 기계를 막 돌리면 제품이 나오잖아요. 불량률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요.
아, 그렇죠. 뭐 불량 나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신약 개발은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를 기준으로 세상에 없던 신약 하나를 시장에 딱 내놓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22억 달러를 웃돕니다.
잠깐만요. 22억 달러면 하나로 치면 대략 3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 아니에요? 약 하나예요?
네, 맞습니다. 3조 원이죠. 게다가 기간은 또 어떻고요? 임상 일상을 시작해서 규제 당국의 허가 신청서를 내기까지만 무려 10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와, 100개월이요. 임상 일상에 들어갔다는 건 이미 그 연구실 단계에서 수많은 동물 실험이랑 스크리닝을 다 거쳐서 이건 가능성이 있다 하고 걸러진 그 에이스 물질들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엘리트 물질들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100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아니, 매력적이라기보다 좀 끔찍한 부분은 바로 확률입니다. 그 치열한 예선을 다 뚫고 임상 1상에 진입한 후보 물질이 임상 2상, 3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약으로 허가를 받을 확률이 평균 8% 안팎에 불과하거든요.
8%요? 세상에. 청취자님들, 이거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복권 한 장의 가격이 자그마치 3조 원입니다. 당첨 확인까지는 8년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당첨 확률은 10%도 안 되는 미친 게임인 거죠.
비유가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92%의 확률로 그 3조 원과 8년의 시간이 허공으로 싹 날아가는 거잖아요.
제 말이요. 솔직히 주주들이나 경영진 입장에서 대체 이 무모한 도박을 왜 하는 겁니까? 그냥 정상적인 비즈니스 논리로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 극단적인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게 만드는 건 결국 당첨되었을 때 얻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 때문입니다. 세계 제약시장 규모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판돈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군요.
네, 2023년 기준으로 이미 1조 6천억 달러 규모였고요. 2032년에는 무려 3조 달러, 즉 4천조 원을 넘볼 정도로 시장이 무섭게 팽창하고 있거든요.
4천조 원이요? 와.
반면에 한국 내수 시장은 뭐 통계 집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1조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전체 시장의 딱 1.3% 수준인 거죠.
1.3%. 와, 우리가 뭐 반도체나 IT 산업에서는 세계 시장을 막 쥐락펴락하다 보니까 눈이 좀 높아져 있었는데 제약 바이오판에서는 아예 파이의 단위 자체가 다르네요.
약업계 특유의 잔혹한 수학 공식이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제약사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인 그 31조 원짜리 우물 안에만 머물러서는 그 천문학적인 R&D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해외로 그 98.7%의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전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북미 시장은 전체 글로벌 파이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가격표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곳입니다.
아, 가장 큰 물이네요.
네, 이곳은 완성된 약을 팔기보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 신약의 권리를 넘기는 기술 수출, 즉 라이센싱 아웃의 중심지죠. 반면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시장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난 완전된 약, 완제의 약품 수출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격전지입니다.
결국 이 두 개의 전장을 동시에 아주 영리하게 공략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거군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진짜 목숨이 걸린 문제네요.
맞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들고 나가서 싸울 것인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전문가님,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제약 시장 트렌드를 보니까 막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던데 그 안에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시장을 완전히 뒤흔든 폭풍의 핵은 단연코 비만 치료제와 대사이상 관련 지방 간염, 즉 메시 시장의 개화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엘라이 릴리의 마운짜로와 같은 GLP-1 계열 약물 많이 들어보셨죠?
아, 네. 요새 뉴스에 엄청 나오잖아요. 살 빠지는 기적의 약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약들이 폭발적인 매출을 올렸고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 대사질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싹수가 보이는 기업이 있으면 수십억 달러씩 현금을 막 쏟아부어서 앞다투어 인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골드러시 상태죠.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노보 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같은 회사들, 시가총액이 막 수백조에서 천조 원을 넘나드는 진짜 괴물 같은 거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체급이 아예 다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한미약품의 연매출은 1조 5천억 원 규모란 말이죠. 체급 차이가 거의 다윗과 골리앗 수준을 넘어서는데 이 거인들이 이미 깃발을 딱 꽂고 싹쓸이하고 있는 이 전장에서 한미약품이 대체 무슨 수로 경쟁을 한다는 건가요?
만약 한미약품이 기존 방식대로 완성된 알약 하나만 들고 그들과 경쟁하려 했다면 진작에 짓밟혔을 겁니다. 하지만 한미약품이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 핵심 무기는 약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요? 카카오톡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IT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 아닐 테고 제약산업에서 플랫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그게 특정한 질병 하나만 딱 고치는 단일 약물이 아니라 다양한 약물에 두루두루 적용해서 약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기반 기술을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의 랩스 커버리 기술이에요.
랩스 커버리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약물의 반감기, 즉 약효가 몸속에서 유지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기술입니다. 원래 단백질 구조로 된 약물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금방 분해되거나 신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쏙 배출돼 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당뇨약 같은 거 매일같이 주사반을 찔러야 하는 거군요.
이 기술은 약물에다가 일종의 거대한 방패막 같은 운반체를 찰싹 붙여줍니다. 이렇게 덩치를 확 키워넣으면 신장에서 쉽게 걸러지지 않고 피 속을 훨씬 오래 돌아다닐 수 있게 되죠.
아, 덩치가 커져서 잘 안 빠져나가는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 매일 맞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심지어 한 달에 한 번만 맞게 해주는 그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오,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맛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파는 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슈퍼 그물망 시스템을 발명한 거군요.
오, 슈퍼 그물망.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래서 그 글로벌 거인들한테 야, 너희들이 개발한 그 엄청난 약물을 우리 그물망 시스템에 한번 달아봐. 약효가 10배는 오래갈걸. 이렇게 어필하는 거네요. 플랫폼 그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랩스커버리 외에도 주사제를 먹는 알약으로 싹 바꿔주는 오라스커버리, 또 두 개의 서로 다른 질병 원인을 동시에 타격하는 이중항체 기술인 팬텀바디 같은 플랫폼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와, 무기가 하나가 아니네요.
중요한 건 앞서 대사질환 시장의 황금알이라고 했던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나 메시 치료제 에피노페그 듀타이드 같은 한미약품의 핵심 자산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다 플랫폼에서 나온 거군요.
네, 바로 이 랩스커버리라는 튼튼한 플랫폼 위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겁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여러 개의 블록버스터 후보를 계속 낳는 일종의 화수분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국내 다른 대형 제약사들과는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다르겠네요. 다른 회사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유한영행은 최근에 렉사자라는 신약의 글로벌 성공으로 매출 2조 원을 돌파하면서 회사 외형을 엄청나게 키웠죠.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과 위탁생산이라는 확실한 캐시카우 모델로 괄목할 성장을 이뤘고요.
약간 안정적인 돈줄을 쥐고 가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한미약품은 남의 약을 대신 만들어주거나 복제약을 파는 비중보다는 독자 플랫폼을 통한 혁신 신약 개발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14% 이상을 끊임없이 R&D에 쏟아부으면서도 영업이익률을 14에서 16%대로 방어해내고 있거든요.
이야, 국내에선 진짜 보기 드문 연구개발 딥약형 자체개발 챔피언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거네요. 매출의 14%를 R&D에 태운다. 아까 그 8% 성공 확률 이야기 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거 정말 독한 짐령입니다.
네, 쉽지 않은 결단이죠.
플랫폼이라는 막강한 무기에 신약 개발에 대한 엄청난 투자. 여기까지 딱 들으면 한미약품의 전략이 정말 완벽하고 견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제가 조금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오, 날카로운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가장 최근 성적표, 즉 2025년의 실적 수치를 보면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거든요.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 티끌 하나 없는 유토피아란 존재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맹점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일단 화려한 표면부터 한번 살펴보죠. 2025년은 한미약품에게 진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매출 1조 5,475억 원에 영업이익 2,578억 원으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죠.
와,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특히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0%나 폭등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MSD의 기술 수출한 자산에 임상 시료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확 터졌고요.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북경 한미약품이 4천억 원 고지를 돌파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4년 내내 회사 발목을 꽉 잡았던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리스크도 2025년 초에 그 전문 경영인인 박재현 대표 체제가 굳건히 자리 잡으면서 해소가 딱 되었잖아요.
네, 내부의 큰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죠.
실적도 사상 최대치고 내부 싸움도 끝났고 또 2030년까지 해외 매출만 1조 원을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더라고요. 진짜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하지만 아까 제가 제기했던 의문, 그러니까 R&D에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데 과연 회사 곳간이 건강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증권가 리포트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것 뒤에 숨겨진 재무적 리스크들이 꽤 매섭게 지적되고 있던데요.
네, 그 그림자를 봐야 진짜 비즈니스가 보입니다. 증권가에서 꾸준히 좀 우려하는 핵심 문제 중 하나는 계열사인 온라인 팜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입니다. 이걸 이른바 캡티브 유통구조라고 하는데요.
캡티브 유통구조요? 자디네 식구한테 물건 넘기는 그런 건가요?
네, 자사계열사를 통해서 약을 유통하면 아주 확실한 판로는 보장이 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물건을 팔아서 매출이 딱 찍혔는데 그 돈이 현금으로 돌아서 회사 금고로 실제 입금되기까지 텀이 굉장히 깁니다.
아, 흑자부도가 날 때 겪는 그런 돈맥경화 비슷한 건가요? 매출은 수천억인데 당장 손에 줄 수 있는 현금이 막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요.
합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실제 영업 현금 흐름이 둔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어요. 단기 차입금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현금 흐름이 꽉 막혀 있으면 R&D 투자할 때 엄청 부담되겠네요.
게다가 정부 정책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리스크도 있습니다. 콜린 알코세레이트라는 뇌기능 개선제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 약의 실제 효능에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약 임상 재평가에서 약효 입증을 못하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준 약값을 제약사가 다 토해내라 이러면서 환수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기술 수출 쪽은 어떤가요? 한번 계약 도장 딱 찍고 몇 천억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기술 수출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2015년에 한미약품이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막 조단위의 초대형 기술 수출 계약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온 나라가 들썩였던 적이 있죠.
아, 기억나요. 그때 뉴스 엄청 났잖아요.
하지만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임상 2상 3상을 진행하다가 부작용이 발견되거나 약효가 기대에 못 미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진짜 미련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권리를 반환해버립니다. 실제로 당시 계약 중 상당수가 임상 결과에 따라서 중도 반환되는 뼈아픈 경험을 했죠.
아, 도장 찍었다고 끝이 아니군요.
네, 즉 기술 수출은 한 번 터뜨리는 단발성 대박이 아니라 파트너 사랑 임상 단계를 밟아갈 때마다 계속 요동치는 그 자산 가치와 계약의 변동성을 끊임없이 줄타기 하듯이 관리해야 하는 아주 고도의 영역입니다.
기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플랫폼 기술,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수천억 단위의 현금 흐름 압박, 외국 정부의 규제, 또 거인들과 맺은 그 얄짤없는 계약의 변동성까지. 청취자님, 도대체 이 살벌한 지뢰밭을 그 최전선에서 직접 두 발로 뛰면서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바로 오늘 심층탐구의 주인공들입니다. 맞습니다. 해외 영업 실무자들인데요. 자료를 뜯어보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영업사원이 아니더라고요.
네, 제약산업의 해외 영업은 완성된 박스를 들고 약국을 도는 영업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정체는 단연코 사업 개발, 즉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입니다. 사업의 기회를 막 발굴하고 파트너십을 조율하는 일종의 종합 예술가들에 가깝죠.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 상상력을 한번 최대한 발휘해보겠습니다. 내일 당장 이 해외 영업팀으로 출근을 했어요. 미선은 우리의 새로운 완제의약품을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시켜라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딱 땄는데 와, 이게 보통 18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이 걸리는 피말리는 장기전의 시작이더라고요. 전문가님, 도대체 이 3년 동안 해외 영업 실무자는 무슨 일을 겪게 되나요?
36개월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동남아시아 각 국가별로 인구 구조, 발병률, 정부의 약가 정책 데이터를 싹 다 수집하고 분석해서 어느 나라부터 뚫을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분석부터 시작이네요.
네, 인도네시아로 결정했다고 치죠. 현재 파트너사를 물색하고 비밀 유지 계약을 맺은 뒤에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전쟁이에요. 무역 실무의 꽃이라 불리는 인코텀즈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인코텀즈요? 무역 조건 정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의약품은 온도에 엄청나게 민감하잖아요. 만약에 인도네시아로 가는 배 위에서 냉장 컨테이너가 고장나서 약이 몽땅 상해버렸다. 그럼 그 수십억 원의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운송비와 보험료는 누가 어디까지 낼 것인지, 계약서의 토시 하나까지 치열하게 다툽니다.
와, 듣기만 해도 피곤한데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 의약품은 자국 국민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라 현지 규제 당국의 텃세가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처 공무원들이 한국에 있는 한미약품의 평택 바이오플랜트로 직접 실사를 나옵니다. 이른바 우수의약품 제조 기준, 즉 GMP 실사죠.
와, 외국 공무원들이 한국까지 와서요.
네, 와서 진짜 현미경 들이대듯이 깐깐하게 따집니다. 너희 공장 물은 깨끗하냐? 교차 오염은 없냐? 제조 기록은 투명하냐? 이러면서요. 그럼 해외 영업 담당자는 제조 부서랑 막 밤을 새우면서 방어 논리를 짜고 이 실사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동시에 연구소에서 쏟아져 나온 그 수만 페이지짜리 임상 데이터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현지 파트너랑 의사들을 과학적으로 설득해야 하죠. 우리 랩스커버리 플랫폼이 적용된 이 약이 기존 약보다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길다. 이걸 현지 언어랑 문화적 뉘앙스에 맞춰서 완벽히 전달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차네요. 그러니까 해외 영업 담당자 한 명이 국제 무역 전문가이자 억대 계약을 따내는 협상가이자 깐깐한 공무원을 구워잡는 외교관, 심지어는 반쯤 과학자 역할까지 막 다 해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다 소화하려면 엄청난 두뇌 회전 속도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비즈니스 문화를 조율하는 그 고도의 문화 감수성이 진짜 필수적이겠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직무가 매력적인 겁니다. 해외 영업 실무자는 단순히 회사의 바깥만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내의 거의 모든 핵심 조직을 거미줄처럼 다 연결하는 거대한 허브이자 사령탑 역할을 하거든요.
회사의 모든 부서랑 연결된다고요?
네. 새로운 물질을 준 연구개발센터, 공장 실사를 책임지는 제조부서, 외국 규제를 뚫어주는 규제 대응팀, 라이센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법무팀, 그리고 외화 수금이랑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재경팀까지. 내부의 그 이질적인 부서들이 쓰는 각기 다른 언어를 통역해서 딱 하나로 묶어내고 그 응축된 힘을 외부의 글로벌 파트너를 향해 발사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해외 영업 실무자입니다.
아, 그래서 연결자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미약품이 인재상으로 창조, 도전, 고정관념을 깨는 태도, 이걸 귀에 모시박이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매뉴얼만 달달 외워서 물건을 파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으로는 이 36개월짜리 고차방 정식을 절대로 풀 수 없으니까요.
자, 아주 깊은 곳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미약품의 이야기는 비단 특정 제약회사의 성공담이나 단순한 직무 소개서가 아닙니다.
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수백조 원을 굴리는 글로벌 자본과 빅파마라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무기, 즉 플랫폼을 뾰족하게 벼려내는 일, 그리고 그 기술력을 그냥 서랍 속에 묵혀두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규제와 문화를 다 뚫고 나가서 가장 매력적인 조건으로 협상해내는 이 사업개발형 해외영업의 치밀한 실행력, 이 두 가지가 딱 결합했을 때 한국의 기업이 어떻게 거인들과 당당하게 같은 테이블에 마주앉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한번 연결해보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이나 커리어에도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나의 업무 방식에서 나는 한번 딱 소비되고 많은 알약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기회들을 계속해서 파생시킬 수 있는 나만의 플랫폼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가.
와,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단순히 주어진 엑셀 파일만 쳐다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부서와 낯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언어를 싹 번역하고 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연결자, 즉 BD의 마인드를 품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청취자 여러분이 IT에 있든 금융에 있든 어떤 산업군에 종사하시든 앞으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정말 묵직한 통찰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제 머릿속을 맴도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아까 자료 후반부를 보니까 최근 제약산업의 위기를 돌파할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도입이 강하게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네, 아까 말한 그 전통적인 100개월의 시간 그리고 8%의 확률이라는 저주받은 수확을 깨기 위해서 이제 AI가 수만 개의 후보 먼지를 단숨에 막 스크리닝하고 최적의 임상 설계를 뽑아내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죠.
맞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이 험난한 안개 속 전장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그 해외 영업 실무자들의 끈기, 문화적 벽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신뢰, 그리고 아주 치열한 인간 대 인간의 협상력이라고 막 찬사를 보냈잖아요.
네, 엄청 띄워줬죠.
그런데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전 세계의 모든 규제 데이터랑 인코텀스 판례를 초당 수억 번 분석해서 정말 완벽하게 논리적인 계약서를 자동으로 쫙 써내고 임상 실패 확률이 0%에 수렴하는 완벽한 신약 후보를 알아서 막 쏟아내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와, 그런 시대가 온다면 정말 판이 완전히 뒤집히겠네요.
그때가 되면 수천억 원이 오가는 이 글로벌 협상 테이블에서 파트너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종 무기는 과연 여전히 인간의 화려한 설득력과 끈끈한 관계망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편견이나 실수 없이 AI가 순수하게 딱 뽑아낸 데이터의 압도적인 무결성 그 자체에 모든 결정을 맡기게 될까요?
어우, 소름 돋는 질문입니다.
만약 인간의 설득력보다 데이터의 무결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극찬했던 인간 연결자로서의 사업개발 역할은 과연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처음 이야기했던 병원의 엑스레이 기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제약 비즈니스라는 이 짙고 축축한 안개 속에 디젝털과 AI라는 새로운 강력한 렌즈가 끼워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모든 리스크가 정말 엑스레이처럼 투명하게 예측되는 그날, 과연 인간은 그 명확함 속에서 또 어떤 위대한 혼돈과 기회를 새롭게 개척해 나갈까요?
네, 그 답은 계속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과제네요.
이 질문의 답은 청취자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겨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